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어떤 것으로 좀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해를 아마 27번인가 이제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강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추석 연휴도 있고 이제 해서 조금 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왜 사는가 또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런 어려운 시점을 이렇게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19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몸살을 겪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받고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통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문자 폭탄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또 이러는 가운데 사회주의를 이제 추구하는 이런 정부가 무상으로 계속해서 뭘 나눠준다고 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이제 펴다 보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매일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 이런 뉴스 그냥 계속 매일같이 들려오고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부채 국가가 앞으로 갚아야 될 그 부채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전혀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수백조 원의 지금 부채 이거 짓고 있는 이걸 어떻게 갚을 건가 다음 세대가 일할 사람은 점점 없고 빚은 계속해서 지고 이게 참 너무나 어렵고 정말 불안한 이런 일상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지난 며칠 동안은 우리나라 국민 특히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을 쏴서 죽이고 거기서 끝난 게 기름을 부어서 아예 그냥 화장을 시켜버리고 이런 가운데 대통령 이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묵묵부답하는 정말 이게 국가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정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뭐 누가 봐도 집중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지금 살고 있고 법치를 원하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특히 헌법의 가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유시민입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 역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역병 파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좋은 시민으로서 교회는 어느 누구보다도 방역을 더 잘하고 있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모임 아니면 뭐 사업장 이런 게 있고 단체들이 있지만 정말 교회처럼 깨끗하게 청결하게 이렇게 모든 거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방역에 신경 쓰고 있는 이와 같은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담당 경찰서가 찾아와 경찰서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를 만나자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 모든 사람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배드린 이런 교회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정말 모든 교회가 정말 물샐 틈 없이 이게 방역에 정말 신경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19가 지금 온 세상에 이미 다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한 집단을 타겟으로 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집단에 대해서 검진을 하게 되면 그 집단에서 무조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 관계자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2020년 7월 21일에 한국경제 그 기사를 가서 보니까 여기 질본 검사를 했는데 0.03%였던 코로나 항체 양성률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건 정부 발표는 0.03%. 근데 대구 카톨릭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이 병원을 찾아온 환자 103명하고 보호자 95명 등 198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항체 검사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 7.6%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반응 뭐 이렇게 해서 무슨 환자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없는 가운데 이미 대구 지역은 7.6%가 다 면역이 코로나에 다 걸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한 10% 정도 이 정도가 이미 이렇게 코로나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감염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통계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항체가 발견된 15명 가운데 가족이나 친구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사람 한 명뿐이었고 13명은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아예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항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이미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월 말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보인 대구에서 혈청 유병률이 7.6%다. 또한 양성 사례 대부분은 감염 기간 가운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증상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저와 여러분 뭐라고 다 농담해요. 나도 이미 걸렸다. 나도 이미 걸렸을 확률이 거의 80% 90%다. 뭐 아프거나 이런 적 있었잖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목이 뜨끔뜨끔하고 이런 가운데 그냥 모르고 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서 또 보고 하면 2주간 격리된다고 그러고 일도 못 나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항체 보유율이 20%예요. 전 국민의 20%가 많은 경우는 25%가 이미 코로나19에 지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발표는 그때 0.03% 그다음에 며칠 한 2주 전쯤에 9월 14일 날 또 발표했는데 이번에 0.07%.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외국의 사례라든지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했던 이와 같은 그 사례 이거하고 정부 발표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과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학을 할 때는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몇 명 검사를 했는데 몇 명이 확진이 됐다 이걸 얘기해야 그게 과학인 거예요. 200명이다 300명이다 여러분 검사 수를 두 배 세 배 늘리면은 200명 300명이 나오는 거고 검사 수를 반으로 줄이면은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도록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다. 하여튼 여하튼 지난 4주 동안 교회에 모이질 못했고 지난주부터는 정부가 또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 300명 이상 예배당은 49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다. 그렇죠? 참 이런 거 발표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당이 300명에 50명 그렇죠? 그러면 한 6:1 정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순복음교회라든지 예배당이 지금 1만 명, 2만 명 예배를 드리는데 그 1만 명, 2만 명 예배당도 50명 들어가라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거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거리두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저와 여러분이 참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건대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정부가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딱 들어가서 해방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권, 이 자유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고 우리가 나가서 항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이러한 교인들, 이런 교인들 모이는 걸 무지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뭐 저희가 무슨 폭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악한 자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하튼 코로나19 사태 이것 때문에 기독교, 교회 예배, 교회 활동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 생활이 전반적으로 지금 위축이 되고 있어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가 이제 중계가 되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시간에 누워서 자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놀러 다니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실시간 중계를 하잖아요.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아마 어떤 분들이 실시간 중계하는 걸 쭉 이렇게 통계를 해봤나 봐요. 이찬수 목사님의 몇 명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유명한 이런 거 해서 보니까 이걸 다 합쳐봐도 30만 40만 분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30만 40만. 그럼 4명이 예배 드린다고 해봐 100만 명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지금 10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하는 거고 유튜브 그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가서 보면 100만 명도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100만 명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심각하구나.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여러 주 교회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교회 나가는 걸 그만둬야 되겠다. 아내 때문에 아니면 그냥 하도 교회에서 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체면 차리고 이렇게 하느라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 드리고 그러고 와서는 딴 일하고 그랬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일반 교회는 헌금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미국 같은 경우도 20, 30% 정도 이와 같은 그 수의 감소가 있고 헌금의 감소가 있다. 이와 같은 그 보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이번 기회를 조용히 우리 자신과 미래를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삼으면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길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일 중심으로 주일날 되면 그냥 아침 6시 반, 7시부터 나가갖고 무슨 순서가 그렇게 많은지 해석이나 해서 집에 가면 저녁 7시, 8시 파김치가 되듯이 이렇게 이런 식의 그 일 중심의 무슨 교회 생활을 했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정말 한국교회 특징이잖아요.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 가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 목사로 얘기하자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딱 두 번 교회 가잖아요. 두 번 그 정도 가는 그 정도 돼야 그래야 무언가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아이들하고 이게 이야기도 하고 또 조용히 성경 말씀도 읽고 뭐가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성경도 충실하게 읽어보고 오늘 제가 소개한 그런 책들 이런 책들도 좀 읽으면서 내 영혼을 좀 살찌우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의 그 영적인 체력을 보강하고 이게 단련하는 이런 기회로 삼는 그런 좋은 성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로나19 광야를 지나면서 얻게 된 열 가지 교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야기하면서 팬데믹이라는 말을 써요. 팬데믹 대유행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 대유행, 질병의 대유행을 살펴봤더니 중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1347년에 발병이 돼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페스트 때문에 죽었다 그럽니다. 얼마 정도냐? 적게 잡으면 7,500만, 많게 잡으면 2억 명이 이 페스트 때문에 죽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와서 5천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고 50년 지나서 1968년에 홍콩 독감이 온 세상에 파급이 되면서 100만 명이 사망을 한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 50년쯤 지나서 2020년에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지금 와서 50년 100년 주기로 지금 이와 같은 그 팬데믹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 그냥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어느 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목사도 나와서 마스크 끼고 그러고선 설교할 때도 있고 저는 결혼식장에 가서 줄에 서면서도 마스크 끼고 줄에도 서보고 아 이게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인생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우리 아버지 세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닥쳤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다른 세대 사람들 팬데믹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 사람들보다는 이런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강해를 저는 요한복음 강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쉬고 특별히 이번 주는 또 추석 연휴가 있으니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그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글을.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놓은 이런 것들이 있냐. 제가 공과대학 교수로 있고 교수가 되면은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참고 문헌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연구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이런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행히 정말 우리 뭐 구글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 매체가 있고 뭐 이렇게 좀 집어넣고 키워드를 집어넣고 그러면 그러면 좋은 그런 분들이 적어놓은 그런 글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크리스찬 레슨스 뭐 이런 거 해서 구글에 집어넣었더니 여러 글이 이제 뜨더라고요. 이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느끼고 그 다음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 열 가지 교훈을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가면 웨스트 팜비치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 도시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플로리다 주에 있는 제1침례교회 그 예배 음악 담당 목사님인데 이름이 스캇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얻은 열 가지 교훈, 이거를 자기 그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열 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단 이 열 가지 교훈을 좀 소개를 하고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좀 강의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의 나쁜 점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역병도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계획, 그 계획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난 일이 어디가 있어요?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9개월 동안 온 세상이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정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린 이런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주장이나 우연히 생겼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계획 안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특별히 이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를 이렇게 당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거다. 그래서 열 가지를 이분이 요약 정리를 했는데 아주 참 좋습니다. 첫 번째, 언제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치사율이 많이 낮아졌지만 5개월, 6개월 전 이럴 때는 정말 뭐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발생하니 어떠한 유익이 생겼냐.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내 곁에서 나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부모, 내 친척, 내 친구, 또 나와 함께 방을 공유하고 있는 룸메이트,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여태까지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성도와 목사가 또 있고 그러면 그냥 성도님들도 목사를 그냥 늘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늘 나와서 예배드리 이런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최선의 상태에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뜨거운 감정 좀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감정도 생기고 동정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들이 악한 상황에 빠져서 악한 일을 또 저지르게 될 때는 마음속으로 정말 슬퍼하는 그런 감정도 생기게 되고 코로나19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풍성한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내 부모가 그렇죠? 이렇게 소중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 그거를 첫 번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유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에 예배드리기에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난생 처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니까 태어나면서도 이제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이후로 교회 다니고 평생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주일에는 그냥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오고 성도들 교제 나누고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걸 다 폐쇄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목사도 교회를 못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폐쇄가 되고 이래도 여기 나와서 한두 명이든 뭘 놓고라도 하니까 저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서 이런 감정이 여러분만큼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목사도 우리 파이퍼 목사님도 교회를 못 가니까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정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고 나서 교제하고 찬양대 같이 모임 나누고 소그룹 모임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귀중한 거였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처음 난생 처음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 그걸 이제 처음 난생 처음 그것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저는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번호계한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 그렇죠? 예, 이게 깃털이 같은 새가 같이 모인다고 이 세상에 나가면 깃털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인데 우리가 이 깃털이 다른 새들하고 놀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나 와야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천국의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일주일 그렇게 해야 또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깨지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깃털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바쁘게 직장 다니고 학교 가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 뭐 하루에도 몇 개씩 다니고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내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많은 경우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 가지 않아도 될 때 교회도 일주일 내내 그거 갈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분의 많은 부분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는 거예요. 남에게. 나 이렇게 교회 매일 가면 훌륭한 성도로 봐주고 뭐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쇼를 내가 지금까지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이제 살다가 보니까 같은 장소에 조용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즌에 나는 한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독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누군가 하고 조용하게 앉아서 교제를 나누며 인간적인 그런 그 삶, 이런 걸 누릴 수 있는데 바쁘게 돌아다니면 이벤트 따라 돌아다니면 행사 따라 돌아다니면 그런 일 할 수가 없으니 인간의 본분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시즌 이게 그냥 강제적으로 이게 규제가 돼서 사람 만나지 못하고 이벤트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내게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네 번째는 지금까지 기도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뭐 저 같으면 차 타고 갈 때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마음을 쏟아붓는 진짜 기도. 그거 얼마나 드려봤냐 이거예요.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진짜 기도. 그게 진짜 기도인데 우리가 늘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 이거는 조용해야 가능하잖아요. 혼자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이벤트 쫓아다니고 행사 쫓아다니고 바쁘게 살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이거 주일에 모이는 이유도 세상에 있으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면서 조용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아이들 살펴보고 그렇죠. 앞날을 설계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안식을 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용하게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 이 조용한 시간에 나와 가족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심 어린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정말로 우리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번 코로나 시즌이 그래서 조용히 지내는 기간에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진심 어리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서 조그만 차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의견이 나오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갈등을 이렇게 그 얼굴을 붉히고 이렇게 산 게 이제 많았는데 이거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고 죽으면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닥친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별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별게 아닌 걸 가지고 아웅다웅 했구나. 그렇죠? 우리 교회 가정 이런데 다 살다 보면 직장에 별거 아닌 건데 이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별게 아니구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목숨 걸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중대한 것들에 비하면 이것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정말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것들 SNS에다 돌리고 알리고 그냥 뭐 카톡이다 뭐다 해서 알리고 그냥 분주하게 지내고 하고 이런 게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 진짜 이런 데 신경 쓸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이것이 아주 더 확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인간사 중에 정말 별거 없는 거 이런 거 이런 데 시간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필요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 여섯 번째,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정말로 나의 큰 이기심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럴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영역에 뭐가 있느냐 가서 보니까 엄청난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게 되니까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안에서 막 짜증이 생기고 정말 너무 아쉽다. 저거 한번 봤으면 좋을 텐데 했으면 좋을 텐데 먹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전엔 그걸 몰랐는데 그렇죠. 이전에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럴 땐 그걸 몰랐는데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화도 가서 보지 못하고 스포츠 경기 이런 거 하는데 가서 보지 못하고 이런 걸 하면서 내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저것도 못 보고 이것도 못하는구나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에 갇혀 지내는 것이 왜 내게 귀중한 사람들을 돌보고 영적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되지 못하게 그렇게 내가 만드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 못하게 됐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인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아예 이번에 잘라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거는. 믿습니까 여러분? 아예 잘라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 있으나 없으나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영혼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은 잘라버리고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어떤 걸 또 깨달았냐? 아,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 다시 말해, 시간은 오늘에서 내일로만 나가지 오늘에서 어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 오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거를 기쁘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야 한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다. 다시 말해, 누구와 대화를 나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친구하고 같이 놀아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걸 같이 부모가 돼서 봐줘요. 이건 모든 거 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그런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결정이 한번 결정이 내려져서 실행이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갈 수 있어도 뒤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덟 번째, 죽음이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됐어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그렇죠, 내일이 또 올 거야, 다음 주가 올 거야, 그렇죠, 다음 달이 올 거야, 내년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지겠지, 이렇게 이거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하는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내일이 나한테 그냥 100%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기도문 이렇게 외우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 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오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 기도,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침마다 절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가서 보니까 34절의 6장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조카이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일은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걸 뼈저리게 이제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왔구나, 이거를 절실히 느끼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를 바쁘게 만드는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렇게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뛰기, 달리기를 하러 나가면은 그러면 이 마라톤 이거 하게 되면은 계속 같은 스피드로 페이스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가다 천천히 가다 이렇게 호흡 조절하면서 이걸 해야 완주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할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같은 스피드로 맹렬하게 앞을 향해 달리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됐다. 정말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고 생각을 해야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 바쁘게 되고 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0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하고 이제 마리아 집을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바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바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해서 거기 하나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르다야,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두 번 부릅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바쁘게 살기 위해서 선택했던 많은 선택 옵션들, 선택지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선택지였는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한번 우리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버릴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이번 기회에 제거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교훈. 그 교훈은 인생이 참으로 짧구나. 인생을 허비하는 길도 이 짧은데 그 인생을 허비하는 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길들에 빠져갖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 하다가 일생을 마치겠구나. 이거 아주 절실하게 이제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느끼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인생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죽음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저 비참한 저 비천한 저런 자리에 태어나시고 사람이 겪어야 될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그렇죠, 이게 사람으로서는 죽기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십자가 고통까지 당하며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만이 진짜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 근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좁은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거기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 좁고 협착한 길에 들어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습니까?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나를 그 길에서 자꾸 빼내려고 해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큰 길로 자꾸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이런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이런 사태를 통해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꾸 막아주는 거예요. 이벤트가 자꾸 생기지 못하도록 막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하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깊이 생각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그렇죠, 기도도 제대로 하고 이러한 그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 아홉 가지 그 유익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 진리가 진짜 확실한 진리라고 한 그런 사실을 내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여기까지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10가지 유익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가서 이 10가지를 다시 잘 정리해서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든지 저기 올려놓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인쇄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아이들하고도 좀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가복음 이제 12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이것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번 여름에 이렇게 미국의 코로나19 이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게 다 닫히고 교회도 갈 수 없고 쇼핑센터도 갈 수 없고 모든 게 다 닫히고 음식도 이렇게 주문해서 갖고 갈 수 있지만 아예 들어가서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몇 달 동안 이제 지속이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손자 손녀 둘을 데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쪽으로 와서 이제 피신을 왔습니다. 그래서 손녀 둘이 오고 또 손자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 큰 손녀가 이제 5살이 돼서 그래서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통 바이블 스토리 북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 책, 이걸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 안에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성경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어요. 좋은 그림들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디어 사역한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그런 좋은 그림들 이런 거 잘 하고 성우들 잘 쓰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좋은 스토리들 아이들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올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아이가 갖고 와서 꼭 읽어달라고 하는데 요걸 읽어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그 그림이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그림책과 함께 여러분에게 뭐 영어로도 한번 읽고 한국말로도 한번 읽고 그 책을 스토리를 한번 좀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뭐 바이블 스토리 읽는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일단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팍싹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진리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전달할까. 너무너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좀 나누게 하소서. 아버지가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상속 재산을 이건 지금 나눠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 지혜롭게 이 말씀을 전달하시고 해서 선생님이 아마 이런 계략이나 무슨 이걸 주시면은 그러면 저도 동의하고 그렇죠 제 형이나 뭐 동생도 동의하고 이렇게 돼서 아버지가 주신 상속 재산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 상속 재산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느냐. 나 그런 일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사람 잘못 봤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 그렇죠? 사람이 눈을 뜨고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사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보고 지옥으로 갈 거냐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갈 거냐 둘 다가 다 영원한 삶을 사는 건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살 거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살 것이냐. 나는 이걸 지금 전달하러 온 사람이지 재산 분배하는 뭐 변호사 역할하고 이런 거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탐욕이라는 걸 아시고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쁘게 지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소유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뭐 거의 다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그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하는지 많이 좀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뛰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탐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언가를 가지고 오자 하는 그 욕망이 나쁜 거냐? 그 욕망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그렇죠. 이와 같은 욕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말 그대로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공짜만 바라고.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럼 무의도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거 갖는 것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탐욕이 이게 발전이 되면 탐욕이 된다는 거예요. 탐욕.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게 탐욕이 되느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16절에서 20절에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부자가 있는데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많이 냈어요. 열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곡간이 한 10개 있었는데 곡간 10개 집어넣고도 그거 부족한 거예요. 곡간이. 그렇죠. 아 곡간을 더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10개 있는 거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아주 이번에 나 100개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규모로 이 곡간을 좀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는 또 자기 혼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어서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이런 방향이 이런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노후 좀 잘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 많이 쌓아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생명을 데리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해 부하게 무언가를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탐욕에 빠져있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어요.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탤런트도 주시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머리도 주시고 정말 많은 걸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최소한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면 이게 탐욕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환영을 안 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하잖아요. 특히 우리 형제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아주 땀 흘리고 와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 먹여 살려야 된다. 이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 안 하려면 말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환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거기에만 몰두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럼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탐욕이 되는 거다. 탐욕.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욕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탐욕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위에 두고 아니면 자기를 위에 두고 어떤 사람을 더 위에 두면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하나님 위로 두는 거.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이런 사태를 우리가 당하면서 지금까지 혹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그런 일이 하나님 위에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그런 이벤트, 뭐 교회 일 한다 그러고 바쁘게 지나던 이런 모든 거, 이런 모든 게 정말 하나님 위에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는가. 그럼 내려놔야 된다는 게 탐욕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이런 그 범위 안에서 나를 생각을 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이웃들을 생각하고 저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까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탐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탐욕에 빠지면은 예수님 말씀 동일하게 디모데 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 맞습니까? 무덤에 갈 때 뭐 갖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무덤에 갈 때 그냥 성경책 하나 딱 넣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갈게. 뭐 금덩어리 갖고 가면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 하나만 딱 들고 그러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용하게 하나님 추구하며, 근데 9절 10절에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대다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이거 나쁘다, 그렇죠, 악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생각에 좀 전환을 해서 하나님이 안식일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따로 떼어놓고 조용히 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실제 영어로 practice,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로 저와 여러분이 삼으면은 이 코로나19 이 기간도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는 기간,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한 그와 같은 기간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역병 겪으며 말 그대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어 경제 불황이 닥쳤죠. 국가는 전체주의 통제를 하고 있죠.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낙심하거나 불평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놀라고 어려움 겪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겪으면서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평만 해야 될 때가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쪽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있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영원한 것,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그것,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한 영혼이, 그렇죠,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에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책 읽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지내는 것이 바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보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훨씬 더 유익하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한 9개월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됐잖아요. 코로나19는 정말 기저질환이나 이런 거 있는 거 빼고는 정말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치사율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왕재 교수님 모셔서 비타민C 강의하고 난 이후로 비타민C 메가도스 저 같은 거 딱 12개, 4개, 4개 딱 이렇게 먹고 하니까 아주 fear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도. 예, 그래서 이거 먹고, 그렇죠, 예,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예, 성경 말씀도 읽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이렇게 좀 좋은 그런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면 하나님과, 예,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경도 한번 통독도 해보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는데 글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왔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읽고 제가 구원받고 그 이후로 구르고 왔다, 이거 이게 좀 곤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죠. 연애 편지면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연애 편지도 많이 읽고 교회에서 이렇게 추천해 주는 이런 책들도 좀 읽고, 예, 지금까지 못했던 성경 맷잡기, 아 이게 소위 성경이 뭔가, 성경 강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 또 우리 아이들 성경 책도 읽어주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좋은 음악도 좀 듣고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고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방문할 상황이 되면 방문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암을 앓고 있는 자매님이 금요일날 저한테 이제 보낸 문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어김없이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30번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18번째 받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항암 5차, 방사선 치료 20회. 이제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3분의 1만 정말 잘 견디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느끼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주말 이틀을 비몽사몽 지내다가 다시 한 주를 시작하며 통증과의 전쟁에서 정말 겁이 덜컥 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데 부작용이 구토, 두통, 식욕부진, 어지러움, 이런 증상이 공교롭게도 몽땅 다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암주사를 맞고 오면 오심, 구역, 구토로 힘드는데 정말 가중되는 고통을 견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폐암은 방사선 치료 시 식도와 기관지 근처를 쏘니까 식도염이 심해져서 물을 삼키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듭니다. 체중이 이미 10kg 감소가 됐고 머리카락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어떤 시기 못지않게 차고 넘칩니다. 이 자매님하고 이렇게 전화통화하고 남편 형제님하고 이렇게 전화통화할 때는 오히려 제게 힘을 줘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기에 모든 욕심이 사라지니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기도로 또 물질로 베풀어 주시는지요. 갚을 기회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심각하고 지금 이 시간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최정례 자매, 오늘 아침에 이제 소천했는데 최정례 자매님 생각하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 자매님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요. 이런 문자 우리가 이제 받고 정말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앓고 있는 우리 백인숙 자매, 우리 김문환 형제, 또 뇌경색 때문에 뭐야 병 때문에 조명의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최정렬 자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고 가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5개월 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1년을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바쁘면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 어린 그런 기도. 이게 바쁜데 그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또 들으면서 정말 이번 코로나19 이거 사태 이거 겪으면서 정부가 어쨌든 뭐 통제하고 이제 하는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하니 정말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지 우리 가정 관계를 좀 살펴보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 관계 좀 살펴보고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인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 정말 성도들 하나하나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미디어 선교 성경 번역해서 정말 올바른 거 알려야 되겠다 바이블 빌리버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겠다 교회 증축도 한다 그러는데 이걸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일들 더구나 지금 국가가 지금 완전히 지금 붕괴가 돼서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괴멸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의 근원이 북한 저 김정은 집단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손을 대주셔서 저게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지금 드려야 할 때가 바로 이런 때다. 바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 이런 계기가 되고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아름다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된 열 가지 교훈,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조용히 시간을 떼서 영혼을 생각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조용히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남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며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정례 자매 장례 일정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원활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암의 고통 속에서 체중이 10kg 이상 빠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백인숙 자매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이 폐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요관암 치료받고 수술받은 우리 김문환 형제님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조명의 형제 아버지 뇌에 피가 제대로 흐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암으로 또 유방암 절제 수술 받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최경희 자매 모든 것이 잘 알물고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 죄의 질병을 앓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외에도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동안에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이들이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